제가 요즘 그 한국의 신입사원의 면접을 볼 때 그 한국은 스펙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학벌, 영어 성적,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쭉 놓고 이 사람이 정말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이런 이력서를 보시면 어떨까? 기도는 몇 시간 했는지, 교회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11조 납부 내역은 몇 페이지가 되는지,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서류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선택하신다면 우리 대부분은 아마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 조건, 뭐 이력서 이런 걸로 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동, 정말 보잘것없던 어린 소녀의 목동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을 사람은 좀 다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하나님은 정말 뭐 실패한 사람, 좀 멍청한 사람, 아니면 약한 사람만 뽑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기준이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구브로에서 전동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장군감이야 할 정도의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랬던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만한 그런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목동 출신인 정말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모두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합한다는 말은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성군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요,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를 학벌로 평가합니다. 우리를 성과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의 계획과 순종하는 것,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역사적 사실을 언급합니다.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울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나와요.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신봉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내가 아니고 왕이니까 왕을 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다고 적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왕 같은 모습을 갖춘 그런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정받는 사울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챙깁니다. 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주권자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삶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하며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이제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을 보시면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줍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많은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의 문제, 이런 삶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삶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 왕처럼 이제 블레셋은 전쟁이 났는데 이 사무엘 선자가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한두 명씩 탄염병도 생기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고민과 환경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처럼 고민이나 환경이 점점 불안하게 다가올 때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역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섬겼던 교회라 그러면 뻔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윤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윤현주일학교 전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아무개 집사님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열쇠를 항상 여기다 차고 다니십니다. 사찰 집사님도 아닌데.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빠지는 것이 없이 참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막 와서 막 이리저리 고치시고 막 또 애들 보고 저리 가서 놀라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눈에는요, 교회가 그 집사님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집사님 거예요 라고 어떤 애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막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뭐든지 내 손 안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같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러면 참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실패 안 하려고, 정말 미스텍 안 만들려고, 잘못 안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당연히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대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 대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는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윗의 삶의 나침반처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삶의 최종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있는 그 합동 측에서 시험을 볼 때는 저희가 목사 학력고시를 보기 전에 페이퍼를 써야 합니다. 뭐 구약 주해 30페이지, 신약 주해 30페이지, 그다음에 신학 그 이슈에 대한 거 30페이지, 그리고 설교 15페이지 해가지고 먼저 페이퍼를 내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보는 그 해에 나왔던 그 구약 주해 그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97절부터 1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정말 대단한 시편입니다. 가장 긴 시편이고요.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하죠.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시편 119편 그때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받았던 주의 본문이 정말 하나님 제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다윗처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을 너무나도 정말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말씀으로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전한 삶을 산 사람 아니었어요. 사울 왕처럼 다윗도 실수도 많았고 죄도 지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비교하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게 성령의 그 능력을 뺏어가지 말라고, 은혜를.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 주님과 나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시편 51편에 다윗은 정말 간곡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듣는 거,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게 손해가 되어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 놀이를 따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랑할 때 보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이런 직업을 받았는데 연봉이 얼마고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로 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어느 학교 나왔냐 그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성공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은 교회에서 자란 친구인데 제가 참 아끼는 동생입니다. 제가 그 친구가 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 대학교 후배고 같은 과 후배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제가 자주 봤는데 공부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책, 그리고 자기가 노트 적은 거,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열려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야, 성경책은 왜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저를 무척이나 부끄럽게 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공부가 안 될 때 자신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한 후에 다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성경을 무조건 한 장씩 읽고 시작을 한답니다. 와,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저는 공부가 안 되면 에이씨. 그리고 나가서 놀고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랬는데 이 친구의 삶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기준,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선택의 순간, 갈등과 유혹,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선택부터 오늘부터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도 다윗도 스스로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인도해서 그분이 이루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 아니었고요. 완전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완전한 구속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시고 인 거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것은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내가 이룬 어떤 성취나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요. 우리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이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대방 우리가 바라볼 때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과 저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패한 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존재감이나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봉사와 헌신, 예배와 섬김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고 섬김이 되는 거고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세임을 얻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고 받아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그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좋은 교회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임직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직투표하게 되면 교회에 분란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죄송해도 교회에 조그만 분란이 생겼어요. 임직투표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권사로 피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커피타임을 가지는 거죠. 다른 분들과.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택된 한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집사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집사님은 그 친교 시간에 음식을 배식하는 봉사를 매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번 얼굴을 익혀가지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았고 자기는 매일 주방에서 뒷정리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가지고 피택이 안 됐다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억울하긴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 집사님 이야기는 우리의 섬김이 사람 앞이 아닌 예수님 앞에 섬김이라는 것을 까먹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건, 헌신을 하건, 섬김을 드리건, 예배를 드리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시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는 성금일지라도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요, 자기의 노력이나 세상의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다윗이 불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 이유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정말 좌절하지 말고 모든 선택과 섬김 그리고 일상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열매를 맺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완전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린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단순히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 힘을, 그 순종하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능력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헌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쓰다듬어주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학생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작은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